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두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17절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의 주제를 아예 그냥 첫 부분에 16절 17절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을 아예 그 16절하고 17절에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게 못을 박은 이후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은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이제 계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18절에서부터 23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교회 이제 문제를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방문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번영신학, 기복신학, 뭐 이런 걸 하면서,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복받아라, 잘 된다, 번영한다, 특별 새벽 기도 뭐 이걸 통해서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애가 대학 붙고 맨날 그런 것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특별히 뭐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에게 가기 전에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의사에게 갈 거 아닙니까? 병이 뭐가 있는 걸 알아야 의사에게 갈 거 아니에요? 병이 없는 상태, 아니면 병이 뭔지도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기 전에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결국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지금 그 내용을 이 로마서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3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서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거 가서 보시면 사형리, CCC나 이런 데 가서는 사형리를 가르쳐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먼저 제시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올바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복음 제시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건 뭘 제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득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애가 대학에 잘 가고 애 직장이 생활이 좋아지고 집이 윤택해지고 예수 믿으면 받는 그런 복 받는다고 하는 이런 걸로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다른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갑니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하고 개인의 필요를 제시해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 필요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제 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 wr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진노. 이 wrath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확고하게 노를 바라는 걸, 그거를 wrath, 진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그 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의롭고 공평하고 선한 하나님의 화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화를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wr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 써서 진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똑같은 단어로 진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18절에 가서 보니까 불의한 자와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18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이제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진노의 대상에 첫째가 누구냐? 불경건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영어로 가서 보시면 가틀리로 되어 있어요. 가틀리의 반대가 되면 언가틀리예요. 가틀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면 가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건 상당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경건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불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그분처럼 행하지 않는 것, 거룩함과 의와 공평이 없는 것, 또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것, 이런 거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특별히 사람들을 대적해서 속이고 훔치고 어떤 일들을 남용하고 오욕하고 파괴하는 것, 이런 걸 지금 불의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건치 아니한 자와 불의한 자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거기 가서 보니까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단어로 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홀드는 꽉 잡아둔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진리를 꽉 붙잡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와 창조세계와 양심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는데,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를 꽉 억눌러갖고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그런 사람을 불의한 자, 경건치 못한 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갖고 노는 인형 가운데 머리가 툭 튀어나오는 인형이 있어요. 그럼 똑 집어넣었다가 또 툭 튀어나오고 집어넣고, 하나님의 진리가 오면 나오거든요. 이게 진리다. 그러면 집어넣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나오냐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때 그 진리가 일하지 못하도록 자꾸 누르는 그런 사람을 불의한 자, 경건치 못한 자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진리를 두 가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19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과 생각과 이성을 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욥기 1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줬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지식은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진리가 들어오면 그걸 꽉 막는다는 거,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교도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그분께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이든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신라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중국에 사는 사람이든 어떤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빛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그걸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만 그분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에는 또 특별히 사람들 밖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어떤 증거냐 하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꽉꽉 눌러서 그 지식이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트 다 갖고 계시면 거기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그 주에 가면 러시모어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러시모어 국립공원에 가서 보시면 워싱턴, 그 다음에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의 그 얼굴 조각을 산에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머리만 자그마치 18m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이게 네 개가 그 안에 이제 조각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러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나오는 세 가지 이 조각들을 이제 보면서 세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아, 참 정말 우연히 참 저렇게 잘 생겼구나, 저런 것들이. 그래서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둘째 사람은 야, 이거 오랫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예, 그렇죠? 자연의 힘에 의해서 저렇게 조각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저걸 누가 저렇게 디자인해갖고, 저걸 저렇게 멋있게 해서,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해놨구나. 셋째로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맞습니까? 예, 셋째. 아, 보세요. 이거 보고 저 산 꼭대기에 저렇게 바위가 저렇게 깎여서 사람 얼굴이 있는데 저걸 보고 야, 이거 정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저렇게 얼굴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땅과 그다음에 온 우주 공간의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우연히 생겼구나. 그렇죠? 저걸 이제 보면서 저거 오랫동안 지나니까 갑자기 저런 게 생겼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러시모어 공원의 이 조각을 보면서 다 뭐라고 생각해요? 저건 누가 디자인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그 디자인한 그 사람이라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라든지 해와 달과 별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와 같은 그 창조 세상을 보고는 이거 우연히 생겼구나.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히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지식을 사람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의 안에서 그 진리를 꽉꽉 누르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버림받은 생각에 이선 니들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불속에 가라 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이 조각들을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저걸 만든 사람들은 그 만든 사람은 정말 지성이 대단하겠구나. 그렇죠? 저걸 보니까 지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걸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기술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사람과 여기 고양이 새끼 하나라도 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저거를 창조하신 분의 그분의 기술과 능력과 파워, 권능과 그렇죠? 이런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 이 조각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각품을 보면 그 조각을 한 사람, 디자인한 사람의 기술과 능력과 파워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저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얼마나 능력이 큰 분이시가 하는 것을 당연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그 별이 어느 정도래요?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지구보다 훨씬 큰 그런 별이.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저걸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권능이 많으실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도 그게 반응을 안 하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사람, 동물, 식물을 통해 사람이라고 하면 야 저것들 안에 정말 지적인 설계와 목적 그리고 규칙, 아름다움 그리고 질서를 사람이라고 하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죽은 것에서 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죽은 것에서 산 게 나와요? 그럼 과학이 다 깨지는데. 그러니까 아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 어젯밤인가 어제 저녁인가 보니까 폭풍이 오려고 그래서 그런지 서해안에 빨갛게 이렇게 낙조가 졌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야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과 지성과 영광과 존귀 그다음 하나님의 지식, 에너지, 파워, 질서 해가 매일 떴다가 24시간마다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고 365일만 딱 되면은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되고 야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신실하심과 그 모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뭐 아마존 정글에 그런 거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존 정글에 사는 그 야만인들도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빛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다 그런 빛 받았다는 겁니다. 세종대왕도 받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꽉꽉 눌러서 하나님께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신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격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격을 얘기하고 신격은 신으로서의 그런 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격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가꾸고 돌보고 생명을 주고 생명에 관심을 두시고 예배와 이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분의 그 특성, 그분의 어떤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그분의 신격 중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신격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어떻게 시간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딱 셋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모두 알 수 있어요.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런 물체 이런 종이장도 있어요. 종이장이 아무리 얇아도 자 보세요. 가로 세로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야 물체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사람도 어떻게 되세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또 우주, 거기다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옥이 있고, 땅 밑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그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적인 그런 속성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와 같은 그 창조 세상에 하나님의 지문, 손이 있으면 지문이 있잖아요. 이 지문 상태로 다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도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체가 있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증기와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가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점이 있어요. 그걸 삼중점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삼위일체는 우리가 시간 이야기하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삼일체 개념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이 없으면 그건 삼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아무리 얇아도 뭔가 높이가 있어야만 이게 물체가 되는 거지 높이가 0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없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창조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림책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서 가서 시간이 나시거든 시편 19편을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가서 보시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일반 계시. 그래서 창조주가 행하신 일, 창조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 일반 계시는 그 안에 말이 안 들어있어요. 글자가 안 들어있어요. 그림만 돼 있는 거예요. 그림만. 그림만.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창조주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말씀이.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왼쪽에 있는 첫째 책은 그림책이에요. 둘째 책은 말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은 그림책이에요.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림책은 누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그 그림책이 뭐예요? 창조세계.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본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둘째 책,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있는 그 둘째 책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글을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그림책이에요. 그럼 다 봐요. 글 몰라도 해와 달과 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록된 책 역시 그림책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그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근데 하늘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은 둘째, 말씀책입니다. 말씀책.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는 책은 그건 그림책이에요. 19장, 19편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거. 그런데 사람의 혼을 회심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은 유일하게 말씀책뿐이 없어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개로 분리해서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글을 몰라도 보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그림책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그림책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건 온 세상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자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서 6절까지 나온 다음에 갑자기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다. 이게 다 뭐예요? 주의 법규,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명령.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편, 19편에 이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앞부분 1절에서 6절은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으로 하나님 주신 창조세계의 일반 계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7절부터 여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은 말씀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없어질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없어진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5절 가서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뭐라 그래요?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어떤 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림책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에요? 말씀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과학자가 다 읽을 수 있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그림책은 다 읽어요. 근데 소수의 과학자만 읽는 책은 어떤 책이요? 말씀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그림책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그림책을 보기만 하면 오렌지 주스 하나 먹고 여러분 뭘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새라든지 뭐 하나 보더라도 야 정말 굉장하구나. 멍키 이런 원숭이 이런 거 하나 보고 고릴라 이렇게 봐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개구리도 보고 그래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이.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저걸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지적으로 이렇게 다 창조하셨는가 이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그림책이에요. 그 그림책에는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창조 세계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말씀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요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19절 20절의 내용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교도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러 가면 괜히 자기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조선시대 이순신 양은 어떻게 됐냐 그러고 신라시대 누구는 어떻게 됐냐고 그걸 묻거든요. 예, 네, 그걸 물어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림책. 그림책, 하나님의 창조 세상,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창조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들었다. 예.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뭘 알아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15절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함과 같으니라. 16절 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느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그 다음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 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읽은 거 시편 19편에 나온 말씀이죠. 시편 19편. 그렇죠?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끝까지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런 사실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째 책 그림책을 다 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그거 읽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첫째 책은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르게는 하지 못해요. 첫째 책은 일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변명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고 지옥에 갔어도 그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책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둘째 책을 주실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참 빛인데 그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사람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빛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큰 빛을 주시고 조금 더 큰 빛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욥도 그렇게 구원받아서 다 이방인이지만 다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신라시대 사람들 그럼 대부분 빛에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빛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중국에 인도에 살던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지옥불 속에 가서 그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그 빛을 다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그 빛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빛으로, 더 큰 빛으로 자꾸 인도해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단순히 찾는 게 아니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로마서 1장 21절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이교들까지도 하나님을 다 아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대접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면 대통령께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자, 인류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첫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안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입니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순종의 죄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이렇게 곡식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다.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다는 것이 창세기 6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시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해 생각하는 모든 것, 여기 이매지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상한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다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사람이 고안해내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런 시대에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와 같은 거인 종족이 형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창세기 6장에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형상이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가짜 신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공간을 채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해서 교만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 대신에 무슨 규칙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지난 6000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여기 가서 보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이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서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부처 한번 가서 보세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는 금칠해 놓고는 거기 가서 절하잖아요. 마리아드가 만들어 놓고는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복 달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참 하나님을 거절하면 눈이 딱 가려져서 우상을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내 신이요 하고 거기다 갖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일들이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에게 지난 6천년 동안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다.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어서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에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논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이와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방법이 24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서 32절 여기 중에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주신다고 하는 얘기가 세 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어디다 내줘요? 부정함에 내준다. 부정함에 한번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또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보니까 또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신다는 거예요. 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일이. 그래서 로마서 여기 1장 24절부터 32절에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내주신다는 얘기가 세 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도록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죄를 택하게 되니까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우리 술 마시는 분이 술이 술을 부른다 그러죠. 한 잔 마시면 처음에 마실 때 자기가 마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죄는 항상 거짓을 가져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끝에 사람을 망하는 그런 지경으로 이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죄는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파급을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 역시 죄로 인해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요. 예, 그래서 또 싫습니다. 하나님이 참습니다. 참고 참고 참는데 하나님의 한계가 이르르면 그래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세 번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첫째 뭐에 내어준다 그랬어요? 부정함에 내어줘요. 더러운 것, 비도덕적인 것, 오염된 것.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와갖고 무언가를 갈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놔주고 어린아이 성폭행하는 거 봐요. 도대체 일곱 살 아이를 데려다가 성폭행한다. 이게 우리 사람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까? 근데 뭐가 생겨요? 그 마음속에 일곱 살짜리를 데리고 성폭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갈망이 생기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줬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듣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참으심의 한계를 보이시면 내줬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가 진리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로다. 새 만들고 뭐 소 만들고 인도 사람들 다 소 섬기잖아요. 쥐도 섬기고 그렇죠. 뱀도 섬기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냐? 자기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오면 그 눈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섬기면서도 저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홍해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에서 이끌어낸, 이집트에서 끌어낸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다 또 내주시냐? 26절 2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여자들 동성연애가 나타나고 27절 남자들도 남자들 향해서 성욕이 불일들 일어나갖고 남자들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 뭐야? 하나님이 버렸구나. 이제 하나님이 지쳐서 참는데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려고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게 참고 참는 거에 거의 한계가 다 드러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벌써 일어나서 급속도로 일어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임할 때가 됐구나. 이걸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동성애 나타날 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남자가 남자하더라도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어디에 받아요? 자기 몸속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에이즈 같은 그런 병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동성애하는 사람 좋다 그러고 커밍아웃 한다 그러고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막 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좋아갖고, 그렇죠?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어디다 이제 내주십니까? 28절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기 싫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러면 버림받은 생각 속에 내가 너희를 넣어둘게. 너희들 아주 완전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생각이요, 더러운 생각이요, 속된 생각이요, 이런 거 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 내줄게 하고 하나님이 다 내줬다는 겁니다.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생각하고 부패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일들이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생각이 이들을 다 내주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31절에 본성의 애정이 없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면 부모로서의 애정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성폭행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예요. 본성의 애정. 나이가 40살이 된 사람이 7살 아이 그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다.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아, 자기 아내하고 살다가 말다툼했다. 토막내갖고 아내를 죽여요.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특징이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거든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 이게 태어나면 부모로서,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그런 애정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은 생각 속에 내어두니까 그 사람도 그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 세상에 태어난 지난 6천 년 동안의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1967년도에 하버드 대학 교수로 노벨 상을 탄 왈드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벨 의학상을 탔으니까, 아니, 노벨상을 탔으니까 얼마나 그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제목의 글을 썼냐.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셋째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뿐이 없다는 겁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되는 진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생명을 넣어주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어떻게 생명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즉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탈라고 났고 그래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겐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이 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생물학을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구나. 이거 외에는 결론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노벨상을 탄 교수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지금 여기 로마서에 있는 고백하고 똑같지 않아요? 말씀하고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넣어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아멘.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고 엄청나게 사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나쁜 일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해요?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 맨 끝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어때야 돼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동성애 행하면 저건 나쁜 겁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막 박수치고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박수 쳐준다 하면 커밍아웃 잘했다 그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 하는 자들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이 많은 그런 세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시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시착을 했습니다. 배가 다 파선이 돼갖고 그 멜리데라고 한 섬에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추워서 장작으로 해서 이렇게 불을 피웠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면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다. 뭐예요? 이 사람들 미개한 사람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알아요? 아 이게 살인자니까 저 독사가 나와서 저 사람 죽이는 거다. 그럼 뭐를 알아요? 아 살인했으면 죽어야 된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예, 자연적으로 안다는 거 그런 거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 행하는 자들은 사형이다. 사람 죽이고 애들 성폭행하고 토막살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미개인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한 사람도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거절하면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이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이 온 세상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그 이교도들이 사실은 모른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들어있어서 그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